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또 읽고 조금 해석하며 묵상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님의 감동과 또 깨우치심, 깨닫게 하심과 또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참뜻을 몇 마디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룸을 이루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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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72편 말씀, 바른 판단력을 구함.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시다. 바른 판단력을 구함.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의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원문에는 그냥 판단들 그렇지만은 문맥으로 보면 판단력, 전에 잘 번역된 말씀 같습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님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님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님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판단하게 하소서. 예,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성경에는 NASB 성경은 거기서 끊었습니다. 판단하게 하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 평안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신원 알지만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백성의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그런 뜻이죠. 신원이라는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 판단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지혜라는 말,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사정을 잘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달라는 뜻이죠. 바른 판단들, 곧 판단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판단은 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 미슈파팀이라는 판단한다는 말은 율법, 율례, 규례, 뭐 계명 다 거의 동의어입니다. 동의. 판단도 계명과 거의 동의어고 의의 개념입니다. 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판단은 바르고 공명정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하게 해달라는 뜻이죠.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을 구한 것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은 왕은 결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며 특히 가난한 자의 송사를 올바르게 재판할 것입니다. 바른 판단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며, 그렇게 말해요. 평안을 주며. 공의로 인해 산들과 작은 산들이 평안을 줄 것이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나라들이나 마을들을 가르칠 것이죠. 불의는 나라들과 동네들을 혼란과 불행에 빠지게 만들지만 의는 질서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의로운 왕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궁핍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압박받는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꺾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의 왕은 이상적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밴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평안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5절에 저희는 앞절에 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곧 성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해와 달을 말한 것은 우리가 해와 달에 근거해서 시간을 세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제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성도들은 해와 달이 있는 동안, 즉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통치자는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벤풀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습니다. 벤풀은 곧 말라지고 풀을 다 벤 풀밭도 말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에게도 땅에게도 단비가 필요하죠.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슬픔과 공허함만 가득한 메마른 밭과 같은 세상의 현실에 의로운 통치자는 단비 같은 존재이십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때는 악인들이 흥왕하고 의인들이 고통과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때는 의인들이 흥왕하고 악인들은 공의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때 땅 위에는 풍성한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평안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 의로운 곳이 복된 것이죠. 의의 결과는 평안이다. 교회도, 세속 국가도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참 안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고 처리하고 목사도 장로님들도 당회도 온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8절 보십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본문은 의의 왕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 영역이 크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것도 메시아 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시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정권은, 거기도 메시아죠.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이죠. 메시아의 그의 정권은 그의 통치권, 그의 통치하는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와, 비슷한 말씀들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입니다. 와, 세상 나라가 온 세상에 온 땅에 있는 나라들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 많은 택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내다보는 말씀이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주위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의로운 왕 앞에 완전히 굴복할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들, 즉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의 의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솔로몬 왕국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세계 열방에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온 세계의 많은 택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솔로몬 왕국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크죠. 다윗 왕국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광대한 왕국을 형성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나라는 오늘 온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기니까. 12절 봅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움이 없는 자도 건지며, 이런 뜻인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도움이 없는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메시아께서는 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긍휼이 풍성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울 자가 없는 자, 고난당하는 자,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참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메시아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피를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께서는 가난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그 생명을 귀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지만 메시아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와 같으죠. 사회복지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자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참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물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많으면 주위에 복지도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이 많으면 그것이 되겠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고아원 양로원을 해도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옛날에 들어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 잠언 29장 14절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왕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높게 갖지 말고 같이 마음을 낮추고 불쌍히 여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생각해보면 참 서로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크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언제까지? 그게 끝이 없어요. 나중에 다 커서 결혼하면 그땐 또 자녀 낳아서 기르라고 정신이 없고, 애들이 크면 좀 나을까 하는데 다 커서 시집 장가갈 때까지 수고롭고 힘들고, 점점 힘들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씩 더 붙여오죠. 손자 손녀도 생겨가지고 하나씩 이제 달고 드나들면 더 힘들고, 와,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늙고 병약해서 그리고 한 사람씩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인생을 생각하면은 서로들 불쌍히 여길만 하죠. 아유,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서로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교훈했고, 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그랬고, 참으로 경건한 자라면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는 진짜 소외계층이잖아요. 소외계층. 그들을 돌아본다, 그렇게 돼 있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 그렇게 요한일서 3장에는 표현했죠.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15절 봅시다. 저희가 생존하여, 옛날 영어 성경에는 근래 NASB는 원문대로 그냥 저가 살아계시며, 저가, 원문을 보니까 분명히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지 말고 저가 살아계시며, 지금 여기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가 살아계시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저희가 생존하여 보다 저가 살아계시며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혹은 늘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종일이란 말이 항상 그런 뜻이라고 간혹 설명드렸죠. 종일 항상 찬송하려다. 종일이란 말은 하루 종일 같은 기분이 좀 들지만 매일매일 종일하면 항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언어의 뜻은 항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사전의 설명이고 아마 영어 성경들이 더 그렇게 번역했을 듯 합니다. 항상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화곡은 곡식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그렇게 번역하면 더 뜻이 분명하겠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저가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죠.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텐데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신은 약하지만은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여기에 살아계셔서, 히브리서 7장 9장 바로 그거죠.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의 지속적 중보 사역을 말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 중재하시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메시아께 스바의 금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스바의 금을 드리고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금은 세상에서 대표적인 보물이죠. 그러니까 금은빵이라고 그러죠. 은보다 금이 비싼 것이고, 또 어려운 때에는 사람들이 돈 가치보다 금을 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전히 금은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준 것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아마 금이 많이 나는 지역 같으죠, 스바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을 선물로 주었겠죠. 120달란트면 엄청 많은 양인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의의 왕께 가장 귀한 보물, 금을, 스바의 금을 드릴 것이다. 또 그들은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주님을 위해서 뭘 우리가 주님께 더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주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게 하소서, 주의 뜻이 다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는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나무나 곡식이 거의 없는 곳이지만 메시아 왕국에는 산 꼭대기 같은 곳에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많고, 할렐루야입니다. 산동네인가 보죠. 산 꼭대기에도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고 성에 있는 자들은 더욱 왕성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그 수가 많고 왕성할 것입니다. 17절 마저 보십시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그래서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이 이렇게 끝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 자체는 솔로몬의 시지만은 시편이 2권 끝나면서 다윗의 기도가 필한다고 그렇게 끝나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이 영구하며, 메시아의 이름이 영구하며, 지금 이게 솔로몬의 왕에 대한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는 작은 예표고 장차 오실 의의 왕, 참된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메시아의 이름이 영구하며 해 앞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장구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증가하다, 번창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장구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처럼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다 이름이 있지만은 이름은 잊혀지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한때는 많이 외웠는데, 그 사람들 여기 나올 때는 외웠는데 교회 이렇게 전출이라고 할지 떠나가고 와서 그 다음에 간혹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잘 알았는데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맴맴맴맴 머릿속에 돌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겠죠. 가급적 외우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데 잊혀진 이름이 태반이죠. 대부분이 잊혀지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고 영원하고 또 번창하는 이름,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날로 날로 번창해서 온 세계 만민이, 100년 전엔 우리나라 몇 명만 예수님 믿었는데 날로 날로 번창하고, 이 합정동 여기도 47년인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기도실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모여서 시작했다,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한테 여기에서 시작된 교회 여기 확장이 되면서 땅도 파고 그래서 지하실을 만들고 옆집 사고 해가지고 교회가 확장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하고 번창하는 이름, 그 이름은 유대 땅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시작되어 그 벽촌과 같은 작은 마을이죠. 갈릴리의 좀 그런 작은 마을에서부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에 번창하는 마을로 전파돼서 거기서 복음 사역이 확장되고 유대 나라 전체와 소아시아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했는데 땅끝이 소아시아와 오늘날 터키 지역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가 바로 오늘날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요새 있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도 있고 세르비아 거기에 또 그런 나라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무슨 나라들이 있는지 여러 나라들 거기에 다 있고 그러면서 유럽이 시작됩니다. 거기부터가 유럽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그렇죠. 터키의 끝부분이 터키까지가 아시아고 터키의 끝부분에 이스탄불을 지나면 유럽이 됩니다. 거기부터 그 이스탄불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 소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아시아 전체에 비하면 터키는 소아시아라는 작은 아시아라고 불리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대에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의 사도시대, 예수님 신약시대 초기에 중심인 로마 그리고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온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100년 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와,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또 저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네 개 장로교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서 네 개의 선교부가 활동해서 장로교는 적어도 그래서 그 복음이 미국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 많이 퍼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아시아의 끝자락에까지 복음이 퍼져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번창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복이다. 그것은 곧 구원의 복이며 영육의 영생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미쳤습니다. 열방은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한다. 온 세상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시편 72편의 교훈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판단력을 구해야 한다. 그런 솔로몬은 자신에게 그 판단력을 구하면서 이 시가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을 구하며 백성을 의로 통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의의 통치자 하나님을 흉내낸 거죠. 본받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판단력을 구하여 범사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하고 악함을 분별하여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도덕성이죠. 의를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러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구해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 의의 통치자 메시아는 의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4절에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12절에 저는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13절에 저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사회복지 공부하는 우리 중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우리 형제가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예, 그렇죠. 진짜 사회복지적인 그런 말씀 같으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통치자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그들을 억압자들로부터 건져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교훈.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잘못을 두둔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벌도 내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귀, 공정한 귀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 셋째로 그때 의의 판단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들의 긍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그때에 평안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3절에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7절에도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안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통치자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로 통치하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정치를 하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의롭고 선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도 예, 부자들도 똑같이 부자를 소외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똑같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은 평소에 열등감이 있어요. 많이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살아왔어요. 조금 피해의식도 있고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들을 배려하는 예, 좀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 예. 신방을 가도 부잣집만 예, 신방 가지 말고 예, 오히려 가려면은 가난한 집을 신방 가고 부자들은 어떻게 안 가도 예, 그들은 잘 살아 대체로 잘 살 수 있어요. 유효하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 정신이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안 가려면 똑같이 다 안 가든지.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만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런 말이 들리는 교회면 그는 옳지 않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의의 왕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만왕이 그 앞에 굴복하고 열방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하며 열방이 그를 복되다 찬송할 것이다. 오늘 저기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의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교회는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는 의와 평안이 있어야 되고 충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공의롭게 바르게 반듯하게 바르게 하고 거기 가니까 참 평안이 있다. 서로 사이좋게 거기 들어가니까 서로들 시기, 질투, 오해, 미움, 분쟁, 예, 그런 것들이 없이 거기 가니까 평안하고 참된 평안이 있고 또 평안은 뭡니까? 서로 간에 평안하면 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화평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냥 peace라는 평화라는 말은 화평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의와 평안, 어느 하나도 의가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의와 평안이 참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로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 땅 위에 불로 완전한 우리들,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한 우리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고 교회는 참된 교회로 자라가야 되고 온전케 돼야 된다. 그는 의와 평안의 증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땅 위에서도 천국의 지부처럼, 예, 작은 시식을 하듯이 시식 코너처럼 천국을 여기서 맛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의와 평안이 충만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물론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도 그런 교회가 합정동에 하나쯤 있으면, 하나쯤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문제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합정동 교회는 그런 교회의 수에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 또 조금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교훈대로 주님은 의의 왕,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이 주의 판단력을 받아서 의롭게 판단하고 또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땅 위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합정동 교회가 그것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광의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다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